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납치 문제 소식입니다. 5월 초 카토 납치 문제 담당 대신은 미국 워싱턴 DC, 뉴욕 등을 방문했습니다. 현지 시간 5월 2일 월요일 워싱턴 DC에서 납치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와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공동 주최로 심포지엄 북조선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일미한의 연계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카토 대신은 모든 납치 피해자의 조속한 귀국을 위한 일미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중요성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설명했고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조선 인권특사 및 한국 외교부 이정훈 인권대사와 함께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일미한 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납치 피해자 가족인 이즈카 코이지로 씨도 연설했습니다. 또한 현지 시간 5월 4일 수요일 뉴욕에서 일본 정부 주최 심포지엄 북조선의 인권 상황, 인간성의 회복을 위한 전략을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납치 피해자 가족인 요코타 타쿠야 씨, 특정 실종자 가족 오사와 쇼이치 씨 등의 호소에 이어 마루즈키 다루스만 특별보호관 등이 북조선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 발언한 다음 탈북자와 NGO 대표 등이 북조선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UN 인권 조직을 활용한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워싱턴과 뉴욕에서의 행사를 통해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조선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 공통의 과제이며 그 해결을 위하여 미국과 한국 등 관계국 및 유엔과의 연계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고 대화와 압력,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관철함과 동시에 북조선의 납치, 핵, 미사일 등의 재반 현안의 해결을 위한 성실한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인권 상황을 포함한 북조선의 재반 현안을 둘러싼 UN에서의 논의 동향 및 북조선 정세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북조선에 대해 납치 피해자의 귀국으로 이어질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 납치 문제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거주 중인 조선 반도 출신에 의한 일본 소개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반도 출신인의 시점에서 본 일본의 문화와 생활, 사회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일본의 전통적인 숙박시설인 료관입니다. 그럼 들어보시겠습니다.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조선에서는 36년 만에 제7회 조선노동당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이번 대회야말로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계기로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일본은 지난주는 황금 연휴라고 불리우는 수일간의 휴식일이어서 저도 즐거운 날들을 보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휴식일에 체험한 일본의 료관에 대한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화려한 유원지나 관광지가 아니라 평범한 농촌 생활을 체험하려고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농촌을 향해 자동차로 떠났습니다.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를 이용하여 2시간 30분 정도 달려 도착한 곳은 일본 열도의 중동부에 위치한 군마현의 후지오카시에 있는 산골의 자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출발하기 전날 료관에 전화로 숙박 예약을 하고 자동차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만 하면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안내하여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넓은 관동 평야를 벗어나 군마현에 들어서니 높은 산들과 계곡, 벼랑길은 그림과 같이 아름다웠고 황홀한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려고 강가에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맑은 강물에서 물고기들이 무리지어 헤엄치고 있는 것을 보니 물고기가 보이지 않는 북조선의 강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40분 정도 산길을 달려 목적지인 웅장한 산들로 둘러싸인 료관에 도착하니 그것은 낚시를 할 수 있는 넓은 인공못과 온천도 있어 그야말로 휴식하기에는 좋은 장소였습니다. 3층으로 된 아담한 료관에 들어서니 료관 주인이 어서 오십시오. 먼 길을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안내된 방의 문에 저의 이름이 붙어있는 것을 본 순간 놀라움과 함께 기뻤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방 안은 따뜻하였고 준비되어 있는 차를 마시고 있는데 료관의 종아보니 목욕 준비가 되었으니 원하는 저녁 식사 시간과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니 유카타라고 하는 일본의 전통적인 옷이 놓여 있었고 유카타를 입는 방법을 몰랐던 저희들에게 여관의 종아보는 친절하게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진까지 찍어주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일본의 전통 음식이었는데 그야말로 진수성찬이었습니다. 지방의 유명한 특산물로 만든 요리와 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구워낸 요리는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가 없는 최고의 요리였습니다. 저희들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료관의 종업원이 시종일관 봉사하여 주는 것 자체가 첫 경험이어서 처음에는 당황하였지만 점차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일본의 전통 요리는 조선 반도의 요리와는 다르게 식재료마다 고유한 맛을 살려 요리를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리가 다정다양하며 요리를 만드는데 많은 수고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시간 이상 식당에서 일본 술과 맥주와 함께 식사를 한 후 방으로 돌아온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 방에는 벌써 이부자리가 펴져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도 친절하고 상냥한 종업원의 모습에 어떻게 일본인들은 항상 자그마한 것까지 신경을 써주며 언제나 웃는 얼굴로 정중하게 손님을 대할까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 날 여관을 출발할 때 단 하룻밤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현관 앞까지 나와 먼 길에 조심하세요 라고 작별 인사를 하며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저어주던 여관 종업원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통 여관은 그 규모를 막론하고 일본인의 전통이나 관습, 레이, 생활 양식을 경험하는 귀중한 공간이며 여관은 단순히 여행객이 하룻밤을 머물고 가는 장소라기보다는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곳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본의 여관은 개성 있는 요리의 맛이나 서비스 면에 있어서도 일반 호텔보다 더 좋지 않은가 하고 생각합니다. 일본에는 오모테나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진심으로 손님들을 접대한다는 의미로 일본을 찾는 외국인들을 감동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일본의 여관과 같은 훌륭한 서비스를 북조선과 제가 돌아본 아세아 나라들의 여관에서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에서 어릴 때부터 반일 교육을 받아온 저는 일본에 입국하여 처음에는 무서운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아닌가 하고 근심도 하였지만 일본인들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레이가 바르고 친절하며 상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본을 방문하는 기회가 있다면 호텔이 아니라 전통적인 여관에서 숙박을 체험하면 일본에 대한 인식이 북조선에서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전통과 관습, 레이를 체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인 여관에 대한 이야기를 보내드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을 기다려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한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한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5월 9일 조선노동당 제7차 당대회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교수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6일부터 북조선에서는 조선노동당 제7차 당대회를 좀 시작했습니다. 전날에 5월 6일 그 다음에 5월 7일 이틀을 좀 쓰면서 김정은 제1비서는 당 중앙위원회 사업 종합보고라는 것은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틀을 쓰면서 하는 것은 너무나 예외적이었습니다. 지난번에 36년 전에 제6차 단대회 때 김일성 주석이 했었던 이런 사업 정화 보고는 하루만 전날에 다 끝나는데 그러나 이번에 김정은 제1비서는 이틀을 좀 걸려서 보고를 좀 했었습니다. 그것은 이때까지 이 김정은 제1비서가 공개적으로 하는 연설이라는 것은 좀 들어보면 거의 다 30분 이내에 끝나는 그런 연설만 해봤습니다만 이번에 사업 종화 보고란 것은 3시간 정도 좀 걸리는 그런 너무 긴 연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마지막까지 너무 힘있게 너무 명백하게 비건한 것은 좀 표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간단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에 전부 다 하는 거 아니고 이틀을 좀 쓰면서 했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번 사업 정화 보고를 좀 전반적으로 볼 때 그 인상이라고 하면은 현실적인 것 같다고 그런 느낌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막 그것은 이전에 북조선이 해왔던 주장했던 그런 그 반침이라고 할까 그런 거하고 비교하면 현실적이다. 막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지난 그 육사 단대회까지 여섯 번째 단대회를 하다가 이런 보고가 있었는데 이런 것으로 좀 비교해도 역시 상대적으로 현실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재에 관한 보고 내용으로 보면은 할 수 없는 목표라고 할까 실현할 수 없는 얼마나 좀 노력해도 좀 도달할 수 없는 목표나 그런 것은 다 없었습니다. 전부 다 그런 것은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사실상 할 수 있는 목표를 좀 만들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앞으로 노력을 하다가 어느 정도까지 성과도 얻었다고 그런 식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은 득신다고 말할 수 있는데 특히 이런 것이 숫자를 좀 쓰지 않은 거에 너무나 좀 그 반영을 좀 해왔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그 보고에서 김정은 제1비서는 이때까지 좀 해왔던 얻었던 어떤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경제 발전의 좀 목표라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거기에는 숫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좀 예외적으로 나왔던 것은 가까운 시기에 논산 작업의 그 기계화하는 그 비율을 좀 60%부터 70%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그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김정은 제1비서는 좀 말했습니다. 그것은 유일한 예외적인 그런 숫자에 관한 언급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거 자체도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목표를 볼 때는 옥체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다음에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천략을 한 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5개념 천략을 한 것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5개념 계획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숫자 목표를 만들게 되면은 그것은 달성하기가 너무 어려워질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번에 천략을 하고 해서 국가경제발전 5개념 천략의 목표는 인민경제 전반으로 그 활성화시키고 그 나라의 좀 경제의 지속적인 좀 발전의 토대를 좀 마련할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김정은 제1비서는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현실적인 그 자세가 나왔던 것은 하나 특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경제의 건설에 대해서 힘이 뜨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어떤 구체적인 그 전략으로서 할까란 것은 아직은 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단대회 끝난 후에 어떤 경제 구체적인 경제 전략, 경제 전직을 한 것은 나올까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에 의한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73년 히트곡 튤립의 마음의 여행을 전달합니다. 그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튤립의 마음의 여행이었습니다. 이번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되어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메시지를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오시 씨, 이시오카 도우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info@rachi.go.jp입니다. 팩스는 일본 국가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지역번호 3-3581-6011 우편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rachi.go.jp입니다. 또한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3번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9,950kHz로 밤 12시부터는 9975kHz로 그리고 밤 12시 30분부터는 9965kHz로 각각 방송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방송 후루사토노 카제 고향의 바람도 매일 3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 30분부터는 9950kHz로 밤 11시 30분과 밤 1시부터는 주파수 996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